구약성경 996페이지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빅들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불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인은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 시간도 부르셔서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 길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과연 생명의 길인가를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항상 헛된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들어가는 각오로 또한 바뀌어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이 며칠 안 남다 보니까 또 뭐 뉴스에서도 추석 물가 가지고 떠들고 야단들입니다. 사과 한 개에 얼마 하던 것이 얼마로 올랐다. 또 배 한 개가 얼마다. 조기 한 마리 얼마다. 하면서 물가 가지고 많이 떠들고 있죠. 그러면 또 주부들은 이제 장보기에 겁난다고 한마디씩 합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물가 때문에 뭐 걱정들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가가 아무리 오르고 올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 뭐 기억납니까? 물가가 아무리 오르면 올라도 비싸도 안 사면 그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제일로 해결책이에요. 그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물가 비쌀 때 해결한 돈이 있었는데 돈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는 돈 가지고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돈 기다려봐야 돈 들어올 구멍은 없고 걱정하면 뭐합니까? 근심하면 또 뭐합니까? 괜히 나만 손해죠. 그럼 비쌌으면 못 살 것 같으면 안 사면 그만이란 말이죠. 전에는 만 원 가지고 뭐 열 개를 샀는데 이제 올라가 다섯 개밖에 못 사겠다. 그럼 만 원이 부족한데 이 만 원 어디서 채울고 그래봐야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만 원 가지고 이제 다섯 개 살 것 같으면 다섯 개만 사면 그만이죠. 뭐 그것도 못 사면 안 사면 그만이고요. 물론 제 이런 말들이 뭐 남의 사정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뭐 그 모든 것 다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죽은 조상들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을 것들인데 괜히 그걸 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장만을 하려고 예를 쓰고 말이죠. 꼭 제사 드려야 한다고 참 한심스럽지만은 그 정 안 되면은 사과 한 개 놔두고 배 한 개 놔두고 제사 드리면 안 되냐 그 말이죠. 뭐 그렇다 해가지고 죽은 조상이 너 임마와 이 상처라는 게 있다고 하면서 해코지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조상이 조상 아닙니다. 그 부모 심정은요, 부모 심정이 뭐냐면 언제나 그 부모 자기 때문에 자식이 힘들어지는 것을 부모는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부모 입장 대부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부모라고 하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부모가 못 견뎌요. 그래 자식이 돈이 없어 쩔쩔 매가 매일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음식을 이것밖에 못 차렸는데 그 조상이 화낸다면 그 진짜 조상 아니야. 아마 가짜 조상이 견장을 해가지고 찾아왔을 뿐이지 그 진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 이건 다 세상 사람 얘기고 뭐 여러분들이야 추석 물가 가지고 뭐 걱정한 거 있으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추석 때 뭐 상처를 일도 없는데 더 이상 뭐 이것까지 긴 말할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추석 물가 아니라도 물가에는 아마 민감한 그런 구석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서 가장 필요한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쓰고 살자. 이게 제일로 필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쓰고 살자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쓰고 사는 그런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 안 말고 주신 것 말고 또 다른 걸 더 가지고 더 많이 써보고 살려고 예의를 쓰는 것이 우리들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삶에 참 미치지를 못했다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이 있으면은 한 달 수입 그것 가지고 만족하며 사시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분이 저는 많지 않다고 좀 생각됩니다. 항상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리 생각하며 산다는 말이죠. 100만원 있으면 한 10만원만 더 좀 벌리면 항상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 대부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수입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부족을 느낀다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나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나도 해야 된다 그거예요. 돈이 없으면은요 내가 뭔가 하지를 못합니다.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고요. 그게 내가 승리하다 그 말입니다. 돈 없으면 남들이 다 해도 나 안 하면 그만이 않습니까? 남들 누리는 건 내 안 누리면 그만이거든요. 남들 해도 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은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남들 하는 것을 내가 안 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진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나야 지금 꼭 필요한 걸 내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우리 사람이 숨 쉬는데 꼭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숨 쉬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그게 뭡니까? 하루 세 끼입니다. 뭐 하루에 쌀 한 대박 그거 있으면은 사람 사 지장 없어요. 여러분 쌀 한 대박도 없습니까? 그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다 그건 기본이라고 해놓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 말고 다른 게 또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걸 계속 첨가시키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자꾸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한 말입니다 하겠지만은 뭐 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말한 대로 TV에 오지에 살아간 사람들, 아프리카나 쫙 밀림에 살아간 사람들, 그들 보니까는 하루 세 끼만 가지고 잘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세상이란 그런 문명에 젖어 있다 보니까는 그런 문명을 누리고 싶어서 안 달아내다 보니까는 자꾸 부족함을 느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속계 여러분들이야 뭐 지금까지 욕심 안 내고 지혜롭게 잘 살아왔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을 좀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이겁니다.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지혜롭게 사는 게 뭡니까? 세상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거기에 좀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내 마음에 보기에 내 마음에 좀 드는 세상 것들 거기에 빠지지 말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누리긴 누리되 나에게 주어진 것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없는데 자꾸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다 보니까는 더 속상해지고 내가 한심스러워지고 결국 남편도 미워지고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채워달라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만 해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했는가 이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세상을 볼 때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상은 망한다 이거 외에는 전혀 없었어요. 세상은 망한다고 하는 망하는 장소다 이 시각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으로 가득 차고 화려하고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가 바라보는 세상은 참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은 점차 소멸해가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안 봤습니다. 그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은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가르켜요. 북쪽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갖다가 에브라임이라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은 대부분 유다라 이렇게 그 지칭에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 뭐냐면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그때 그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수도에 사마리아를 이끌어서 교만한 멸류관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사마리아가 상당히 번영하고 부유했습니다. 돈이 많은 그런 그 도시에 상당히 발전했죠. 흔히 그 나라가 발전할 때 그 나라의 발전은 그 나라의 수도가 얼마나 발전했냐 이걸 가지고 그 나라의 발전 여부를 따집니다. 국가가 발전할 때는 그 국가 전체가 똑같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발전했다 하지만 그 발전이 자 섬에까지 미쳤습니까? 시골까지 미쳤습니까? 안 미쳤잖아요. 시골 가오면 사는 게 엉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발전한 거 이걸 가지고 그 나라가 발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발전해도 그 나라가 똑같이 발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 수도가 발전한 걸 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그 번영의 중심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수도가 발전한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교만한 멸류관이라 이렇게 말한 것 같이 그 당시에 그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발전하다 보니까는 그 자기 수도의 발전을 가지고 교만한 멸류관 여겼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 산다. 자 그것이 교만한 멸류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발전한 수도 사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만큼 발전했다 이리 하면서 교만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교만의 멸류관인 사마리아를 바라볼 때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이사야는 세잔에 가는 꽃이라 이렇게 봤습니다. 세잔에 가는 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꽃은 꽃인데 점점 더 시들어가는 거 시들어져가지고 사라져가는 그런 꽃으로밖에 안 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입니다. 아무리 세상은 화려하고 뭐 멸류관 같이 보이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선지자의 눈매만큼은 점차 시들어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꽃 세자가 내가는 꽃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건 뭐 이사야 선지자의 시각뿐만이 아니고 진짜 말씀 안에 있는 바른 선지자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다 세상을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세상의 앞으로의 상황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참 잘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어떻게 보입니까? 그야말로 나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 있다는 바라는 시각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행복을 가질 어떻게 하냐, 가지려면은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이. 돈이 있어야만이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돈 없으면은 즐거움도 행복도 다 물거품입니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아간 사람들 다 보세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사람마다 돈돈돈 하며 살아갑니다. 돈돈돈 하다가 돌아버린 그런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상 상태 그대로예요. 오직 돈돈돈입니다. 돈돈돈. 그러니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그랬다 그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세상의 부, 세상의 번역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래 그것을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취했다고 표현합니다. 취한 자다. 술에 취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세상에 미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꼭 뭐가 있냐면은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또 7절도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다까지도 술에 취한 자처럼 세상을 살아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세상이 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비틀거리고 지자리 찾아가지도 못하고 엉망이고 말 한마디 해도 행선수술하는 그런 거. 그런 게 지금 세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볼 때는 비록 정상적으로 산다고 얘기했지만은 이세아가 볼 때는 술 취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당신 술 취했다고 술 취한다 하지 않습니까? 나 술 안 취했다 그럽니다. 집단은 지금 비틀거리고 걸어가면서도 나 봐라 똑바로 걸어가지 이렇게 말하면 술 취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술 취한 걸 몰라요. 그게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편에서 당신들을 지금 비정상이라고 해도 이게 무슨 비정상, 이게 그렇게 정상적인 삶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내뱉고 있는 거, 그게 이 세상이고 그게 바로 술에 취한 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지금 선지자가 취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짜 술 먹고 취했다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뭔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전부 다 취한 자처럼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엉망이라는 거.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 볼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으로 행동한다. 이게 바로 선지자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세야 선지자가 세상을 향해서 취한 자라고 표현한 것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에 대한 비춰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간 이 시대도 영락없이 취한 자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취한 자예요. 도대체 어디 하나 정상적인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서 참 정상적이라 느끼는 거 봤습니까? 죄송하지만 비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세상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의 세상이 정상적이 안으로 보여요.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정상적인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종교는 종교인대로 다 취해 살아가요. 제가 TV에 그 대선 나온 사람들 TV에 돌아왔는데 제가 몇 번 들어봤습니다. 듣고 있으면서 참 취했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취했다. 뭐 누구를 뭐 지지하는 거 아니지만 하여튼 뭐 조선시장이나 무슨 경기도지사 이 사람들 대권한다고 다 팽개치고 나온 것들, 이런 것들부터 이미 취해 있는 겁니다. 정상적이 아니에요. 대선도 좋지만 자기들 입문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팽개치는 자체부터가 이미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미쳐 있는 것입니다. 엉망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 눈에는 이미 보이는 게 권력입니다. 대통령, 대선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치가는 권력이 보이고 뭐 또 일반 사람 우리 눈에 돈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거든. 행복을 사버릴 수 있다. 그래서 돈. 몽땅 돈에 취해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른들만 취해 있는 게 아닙니다. 애들도 돈에 꽉 취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도 지금 돈 하는데 주모 그거 좀 해놓고도 지나면 돈 달라 하는데 미치겠는 게 아니라 자기들 대가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르쳐야만 돈도 안 하고 살 수 있나 참 고민이에요. 돈을 위해서는요, 이 여고생들까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한 그런 생각 아닙니까? 호스티스로. 하여튼 여중생까지 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생각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어디? 할 말 없습니다. 결국에 아들도 돈 맛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돈 맛을 안다는 거. 돈만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이들까지 돈 그래요. 특히 청소년들은 감각적인 거, 순간적으로 자극적인 이런 재미를 굉장히 즐깁니다. 그래, 애들 노래 들어봐요. 그 노래를 왜 애들이 좋아하냐면은 감각적입니다. 순간적으로 자기를 자극을 시켜요. 얼마 전에 은퇴한 그 서태지 아이들 한참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이들한테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 애들 노래 뭐 난 알아요. 그 들어오면은 이게 그 노래가 아니고 소리 그냥 고함 치는 것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리 좋아합니까? 순간적인 자기 감정을 자극시키는 그런 게 몽땅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뭐 흘러간 옛날 노래 도망간 그거 좋아하는지 압니까? 그거 들어봐야 뭐 속에 오는 게 뭐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오는데. 문화의 성향이 그렇게 변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은 놀아도 꼭 자극적인 것을 하면서 놀아가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죠. 요즘 경제가 위기라 해가지고 젊은 사람은 우왕좌왕합니다. 특히 대학 4학년. 대학 4학년만 되면 그 근심 걱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갈수록 취업은 좁아지지 않습니까? 이거면 공무원도 이제는 수십 대 1, 뭐 90대 1까지 올라가는 기라.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면은 취직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장가를 가든 할 건데 취직하기 힘들고 그래도 또 대학 나왔는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뭐 더럽고 힘들고 추잡스러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 근데 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근심 걱정이 방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땅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이런 세상을요 지금 우리나라 모습을 그대로 이스라엘을 본다면은 오늘 본문과 똑같이 취했다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취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는 이런 세상이 과연 정상적으로 보여지는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보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정상적으로 안 봅니다. 돈에 미치고 권력 미치고 출세 미치고 성공에 미친 그런 온통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있는 취한자의 세상 이렇게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노아 때 세상이고 소돔과 고모라 때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소위 하나님을 안다는 신자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냐 그 말이죠. 진리를 안다는 신자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신자들만큼은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당시 에브라임이나 유다는 그렇지를 못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들도 똑같이 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를 보면은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렇게 말하죠. 이게 지금 그 당시 유다의 제사장 선지자들 모습이어서 소위 오늘날로 목사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도 같이 취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백성이 취하면은 그런 그 선지자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여기 위치한 사람들이 그런 백성들을 살리는 길로 이끌어야만이 마땅한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 같이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 똑같이 취해버리니까 뭐가 이상을 그릇 풀어버리는 거예요. 잘못 풀어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나 그 말입니다. 이들이 취했다고 하는 건 취한 자 같이 횡설수설하는 거, 도대체 하나님 말이 아닌 것을 갖다 막 하고 되는 거, 말도 안 되고 하고 있는 거, 이게 그 당시에 취한 자의 제사장 선지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취해버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취한 자가 있는 세상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망해갈 세상에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그걸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신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할 세상에 이게 바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보여야 될 신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같이 취해버렸다, 같이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엿걸음치고 가고 있는 거. 나는 지금 바로 간다고 하는데 엿걸음치고 가고 있는 거. 그게 뭡니까? 개야, 개.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 결국 세상을 이사야 같이 좀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사람을 좀 살리는 그런 쪽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술을 먹음 같이 정신 못 차리고 말도 아닌 말을 해대고 있는 그런 세상, 하나님 말씀 이상도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죽이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그 모습들, 그걸 이사야가 지적을 하면서 그런 세상 선지자들 갖다가 취한다라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교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치기 위해서 힘있고 강한 자들을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아수를 이용을 해요. 2절 3절 보십시오.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진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이 밟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지금 교만한 자, 취한 자에 대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강한 나라 아수르를 들여가지고 교만을 짓밟아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유다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본 사람이 이스라엘같이 바른 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신 차리자, 이렇게 할까? 정신 차리자. 에브라임 교만하다가 저렇게 지금 당한다, 우리들 정신 차리자, 이렇게 말할 것 아십니까? 더 이상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자,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당시 제사장 선지자들은 백성을 오히려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막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기분대로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지도 않은 말을 막 해대니까 이사야가 보기에 그게 꼭 술 먹은 사람이 하는 말과 똑같더라, 그 말입니다. 횡설수설하는 결국 오늘날 많은 목사들과 같았더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 하시고 세상이 썩어질 거, 여기에 소망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붙들어다가 교만으로 끌고 가고 세상에 더 미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인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술 취한 자의 말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보기에는 참 답답하게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게 결국 같이 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취해 있고 같이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나를 살리는 말이고 뭐가 나를 죽이는 말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취해 있으니까 결국에 같이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살아남을 자가 누굽니까? 5절 보니까 그날에, 뭐 그날은 심판 때 아닙니까?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남은 백성이 있어요,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 그날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 다치시는 그날에 남은 백성이 있는데 그 남은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냐? 겸손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남기는 겁니다. 이들 겸손이 뭐냐면은 세상을 면류관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실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들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실 면류관 이것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자신을 바로 볼 줄 알았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우셨는데, 근데 그 면류관이 뭡니까? 그 면류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면류관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손수 씌우시는 하관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마지막 때 남은 백성 겸손한 사람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될 면류관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에 세상에서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할 게 분명해요. 세상에서의 면류관. 자, 그럼 여러분 어떤 면류관을 원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판단해봤을까요? 어떤 면류관을 원합니까? 세상 사람에 부러워하고 세상이 쓰고 싶어하는 그런 면류관, 그걸 내가 쓰고 싶어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면류관 되어주시는 그 면류관을 원하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살펴야 될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 그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면류관이 있습니다. 엄청난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이 면류관의 소중함을 안다면은 세상 사람같이 세상에 미쳐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돈돈돈 하면서 돈에 미쳐가지고 마치 술 취한 사람같이 행수술하는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안 살 게 아니냐 그 말이 아닙니까? 사실 뭐 선지자같이 바로 세상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세상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게 전혀 말도 아닌 말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일반 목사들과 같이 얘기하면 들으면 진짜 말도 안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진짜 횡설수설하는 그런 말로밖에 안 들려요. 절대 정상적인 말로 안 들립니다. 교회 부흥시키자, 헌금 많이 내라 이런 말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보기에 정상적인 말입니까? 하나님 보기에 술 취한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계시도 아닌 걸 갖다 계시로 하고 이상을 그릇 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의 귀에는 몽땅 그런 말들이 말도 아닌 말, 횡설수설하는 그런 말로밖에 안 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찾아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마지막 때 나를 살리고 나에게 면류관 쓰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관심 두고 살아야 돼요. 이 관심 우리가 조금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느 한 곳도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구석구석 모두 들여다보면 멸망의 요소만 가득 찬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같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 면류관 되어주실 손수 화관 씌우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좀 힘쓰자는 것 아닙니까? 선지자는 온통 취한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그 희망, 마지막 때 하나님이 면류관 되어줄 그 희망 버리지 않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세상에서 위대해지고 힘을 가진 그런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그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면류관 되어주시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 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세상에서 면류관 잠깐이라 뭐 알지 않습니까? 결국 집합일 것, 그게 이 땅 면류관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 술 취한 세상에서 우리가 취하지 않은 자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남들은 다 누리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속에서 나 혼자 독약청청하면서 그걸 떠나서 주신 것 속에서 만족하면서 산다.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가능해요. 왜?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주실 것이 귀하다는 것. 이걸 알 때 그건 진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것. 내 지금의 이런 참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라는 것. 이걸 안다면은 그런 삶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좀 드릴 말씀은 좀 참아보시라는 것. 이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좋게 참아보십시오. 이런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남들은 다 어찌 살아도 막 거기에 관심 끄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남들은 다 엉망 살아가도 하나님을 안다는 우리들만큼은 좀 제대로 된 것을 따라갑시다. 좀 제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까지 하나님을 아는 신자까지 엉망으로 살아간다면은 결국 누가 이 땅에서 참된 것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엉망 살아가면은 우리의 자녀까지 결국 엉망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책임 누가 지냅니까?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그래, 세상 살면서 잘 산다 못 산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제발 세상 탓하지 말고 없는 거 탓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 다 내 탓이요. 다 내 탓 돌리면서 오로지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 되어가지고 마지막 때 그날에 우리 몸 땅 다 하나님의 면류관 쓰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엉망입니다. 여기저기 흘러봐도 몽땅 다 취한 자처럼 행사수설하면서 엉망인 그런 삶을 살아 이 땅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갈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세상을 본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을 망할 곳으로 쇠잔해가는 꽃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이런 세상에 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자, 참으로 겸손한 그런 자가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실 그 면류관,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 세우신다면 그 놀라운 축복, 여기에 마음 두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 되어서 참으로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가 모홍땅 다 하나님 면류관하시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